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이상의 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어제 기자들에게 핵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서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만남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미북 정상이 한 번 이상의 회담이나 한 번 이상의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CNN 방송도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열리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잘 진행될 경우 이튿날까지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다음 날인 13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돼 있지만 미 정부 관리들이 회담이 이틀째 지속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워뒀다고 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이런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납니다. 아베 총리는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일본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을 제한하는 데 진전을 보기를 원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접근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일치하기를 희망한다고 아베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한 이후 아베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이 오늘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날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OSJD는 중국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또 몽골 종단철도 등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가입이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등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이 연례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F-16 등 각종 전투기와 미국산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이 동원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타이완군의 전투력은 국가 안보를 보장한다며 이것은 사회 번영의 기초이자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의 훈련 참관에는 아프리카의 마지막 남은 타이완 수교국인 스와질란드의 옴스와티 3세 국왕도 동행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타이완의 연례 훈련 첫날 전자정찰기를 타이완 서태평양 해상에 띄워 훈련 상황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광저우 주재 미국 영사관 일부 직원들이 또 청각 이상 증세로 미국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청각 이상을 호소한 많은 미국인들이 추가 검사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영사관 관계자들은 현재 국무부 의료팀으로부터 정밀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광저우 미국 총영사관 직원 한 명은 지난달 비정상적인 소리와 압력 감지 증상을 호소한 뒤 미국에서 가벼운 뇌손상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5일 성명에서 광저우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의 경우 증상이 지난해 쿠바에서 미국인 24명이 겪었던 것과 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난민들을 태우고 예멘으로 향하던 밀항선이 전복돼 적어도 46명이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지난 5일 소말리아 보사소 항구에서 난민을 태운 배가 예멘 인근 해역에서 뒤집혔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UN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의회는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와 검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법안을 하원에 상정했고 상원 군사위는 주한미군에 관한 의회 입장을 명시한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거나 회담장을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미북 정상회담, 비핵화 이외에 북한 인권 등 다른 의제가 다뤄질지 관심사입니다.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대부분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상원도 동일한 내용을 새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에 발의된 북핵 기준법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테드 유호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과 마이클 맥하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등 의원 4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앵겔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성공적인 대북 협상을 위해선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 역량에 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미북 합의 이행을 위해선 김정은 정권이 실제로 무기들을 폐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며 이번 법안은 북한이 합의를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원도 이날 하원의 북핵 기준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상원 국방수권 법안은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상원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상하원 법안 모두 행정부의 총 3개 항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기준 보고서와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에 관한 최신 보고서, 그리고 검증평가 보고서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무부 그리고 정보당국을 대표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법안 발효 6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비핵화 관련 협상 진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도미사일의 위치와 보유량, 그리고 작동 상태 등 세부 내용들이 담겨야 합니다. 또 관련 연구소나 개발 생산 시설 현황도 기술돼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돼야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관한 세부 현황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불능화했거나 또는 해외로 반출한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수와 관련 시설의 위치,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핵탄도미사일 개수를 파악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 체계도 분명히 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제출해야 하는 검증평가 보고서에는 미북 합의에 따라 허용된 북한의 활동들이 핵 관련 군사 목적이나 핵 연구 또는 개발 등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평가가 담겨야 합니다. 또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와 같은 국제기관이 북한의 비밀 핵시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근해 불법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역량평가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주한미군에 관한 의회의 입장을 명시한 국방수권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된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6일 2019 회계연도 새 국방수권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4일 군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장기간 투병 중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따 존 맥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명명됐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 국방수권 법안에도 주한미군에 관한 별도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는 1249조 내용입니다. 다만 상원이 법안에 명시한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 포함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하원과 구별됩니다. 지난 24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상원은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근거도 9장에 걸쳐 서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영내에 걸쳐 배치된 미군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한국은 자국과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이전할 새 기지인 캠프 험프리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의 93%인 100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배치된 반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명백하고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들이 오랫동안 밝혀온 전략적 목표는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상원 법안에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합의가 도출될 경우 검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원도 이날 상원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북핵 기준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관한 위치, 보유량, 역량, 운영 상태 현황을 조사해야 하며 북한이 합의에 따라 취하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상하원 법안 모두에 담겼습니다. 한편 하원의 새 국방수권 법안은 4일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상원 법안과 조율을 거쳐 최종 수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취소하거나 회담장을 나와야 한다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의도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며 대북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며 오히려 압박을 늘릴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진호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며칠 전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미북 합의에 반드시 담겨야 할 기본 원칙들을 제시했는데요. 핵무기 외에도 생화학 무기 폐기까지 요구해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What is a high bar? But it has to be a high bar. If you know the entire goal should be denuclearization. If it's not going to be,
기준은 높아야 합니다. 미북 회담의 전체적인 목표는 비핵화가 돼야 합니다. 비핵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회담 도중 자리를 떠야 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뒤 더 이상 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회담 진행 상황에 따라 최대 압박 수위도 조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I think it would be a big mistake to ease any level of pressure. I think we must continue pressure on the regime.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은 반드시 지속돼야 합니다. 북한 정권을 돕는 조력자들에 대한 압박 역시 계속돼야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해온 행동들의 어떤 변화도 조선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더 강력한 압박이 가해졌으면 합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기본 원칙들이 결여된 미북 합의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북 합의가 협정 형태로 만들어져 상원에 제출될 경우 공화당 측에선 어떤 조건 하에 대북 제재 완화를 지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it's premature to talk about anything going to the Senate or any kind of sanctions relief. Let's see what they want to do.
협정이나 제재 완화에 대해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회담 개최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에 진지한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의 혜택을 제공할 시점은 언제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We've got to have concrete, verifiable steps of denuclearization. What that means, experts can determine, but certainly it means we have an.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보일 때 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하겠지만, 북한이 얼마만큼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모든 관련 시설에 대한 정밀한 접근이 허용돼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5.1 대북정책 향방에 관한 청문회를 주재하시면서 이번 회담에서 우려되는 사항 3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과 동맹 약화,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꼽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입니까?
Yeah,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maintain a presence in South Korea. It's not just about North Korea, it's about security through the region.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단지 북한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약속이고 동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은 철수는 물론이고 감축 문제 또한 북한과의 합의를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돼선 안 됩니다.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이 비핵화의 조건인 체제 안전 보장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Could use those as a security assurance for North Korea, but at this point, I'd hesitate to say.
역으로 주한미군을 이용해 북한에 대해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로선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에 포함돼서도 안 됩니다. 동맹국들 사이에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북 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종전 선언에 대한 의회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Time will tell what that will look like and there's going to have to be an agreement that is negotiated an agreement.
종전 선언에 관한 세부 합의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입니다. 저는 이번 회담을 여전히 매우 신중하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는 추측만 난무할 뿐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으로부터 미북 회담의 전망과 우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최대 압박 표현을 더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어떤 합의도 하기 전에 지나친 양보를 함으로써 제재 명분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었던 최대 압박을 낮추는 것은 정해진 수준이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부 부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
I don't even want to use the term maximum pressure anymore because I don't want to use that term because we're getting along. You see the relationship. We're getting along. So it's not a question.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괜찮다며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를 놀랍고 상황을 뒤바꾼 발언으로 규정했습니다.
It's a surprising reversal, especially for the fact that there's no agreement from the North Koreans yet on anything.
북한과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에 앞서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언은 적국과 많은 우방국을 모두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백악관 방문객의 예의를 지킨 것일 뿐 압박 캠페인 중단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he was just being polite with a visitor. To the White House when he used that term, I don't think he really meant to say that.
단지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지 압박 캠페인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의 길에 들어설 때까지 대북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 내 모든 이들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ne is very clear in the Trump administration that. The pressure must remain on the North Koreans until such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 많은 관리들이 이 점을 분명히 해왔고 따라서 국제사회 역시 이 같은 미국의 기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이성윤 미 터프츠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북 제재에 힘겹게 동참해온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재를 집행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더 이상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는 결국 sanctions enforcement, 제재 이행을 이제 뭐 별로 열심히 하지 않겠다. 고로 다른 나라들도 아 그럼 우리도 특별히 뭐 이렇게 공들여서 제재를 이행할 필요가 없겠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이 계속될지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already very concerned that maximum pressure will be something hard to sustain. After this meeting, already.
테리 연구원은 중국의 제재 이행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보도를 상기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것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김정은에 대한 종전의 압박 수위로 돌아가기도 어렵게 됐고 선제 타격이라는 표현조차 다시 거론하기 힘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be difficult to go back to the level of maximum pressure we had on Kim Jong-un, both on the sanctions front and even just rhetorically.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대 압박은 김정은을 회담으로 이끈 유일한 수단이자 빅카드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See what happens. I think. But I don't know what. See, I have no idea what their internal discussions are. With they've been talking a lot with North Korea.
따라서 최대 압박을 잠시 보류하더라도 북한의 큰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언제든 다시 꺼내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북한 담당관은 최대 압박을 거두는 것은 이해할 만하고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can't see their being willing to continue maximum pressure. When North Korea seems to be doing everything what
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수단인 만큼 북한이 그런 기대에 부응한다면 최대 압박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 압박은 이미 사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Pressure personally is dead. I think the Chinese and South Korea and others
뱁슨 담당관은 중국과 한국 등이 북한과 보다 건설적인 경제 관계를 갖겠다는 의지를 시사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의 부정적인 압박 대신 긍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이외에 북한 인권 등 다른 의제가 다뤄질지도 관심사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정상이 논의할 의제에 대한 조율은 이제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통상적인 정상회담이라면 의제 조율이 일찌감치 완료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톱다운 형식으로 결정된 뒤에 양측 실무자들이 핵심 쟁점인 비핵화에 관한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준비가 진행돼 왔습니다.
네.
이 때문에 회담을 불과 엿새 앞둔 어제까지도 판문점에서 양측의 실무회담이 열렸고 이제 합의문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CVID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이에 대한 양측의 견해가 컸었습니까?
예, 아닙니다. 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미 여러 차례 그 진정성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부 내용에 있습니다. CVID 완료까지의 시간표,
네.
단계별 실행 조치와 시한,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이 쟁점입니다.
네. 김 위원장이 비핵화 결단을 내린 게 맞다면은 이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을 하는데 여러 차례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난항을 겪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북한 역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인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위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해왔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은 지금은 입장이 다소 완화됐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실행에 옮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실무회담은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면서 절충점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미북 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 어디까지일까요?
미국이 강조해온 CBID를 최대한 짧은 기간에 완료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한까지 합의하는 겁니다. 특히 가시적 조치로 북한이 정상회담 직후에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일부를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사찰에도 동의한다면 회담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미국도 대북 적대관계 종식과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네. 회담의 성공을 기대하지만 실패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라고 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안 될 경우에 중간에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 없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도
네.
실패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매우 희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양측의 실무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번 회담이 어떤 큰 일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만일에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나왔다, 이렇게 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대북 군사 옵션을 다시 검토하고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협하는 등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북관계가 군사회담을 열 정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북 간 중재자로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지난해와 같은 위기 상황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네. 자, 12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만 의제로 논의가 됩니까?
회담의 초점은 당연히 비핵화입니다. 만일 이틀째 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서 미국과 남북한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제로 채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인권 개선과 개혁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여러 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체성을 집중 해부한 보고서 김정은의 교육을 발표했던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에서 고위직을 지낸 박석좌는 VOA에 북한 정권의 속성을 볼 때 비핵화 의지는 개혁과 인권 개선 움직임을 보일 때 진지함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조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optimism for me. I haven't seen any signs that the North Koreans are starting to reform their system in that way to allow for dissent.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강조한 미국 기업들의 대대적인 투자 지원을 받으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인권 침해에 관한 개선 노력도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신호는 없다는 겁니다. 박석자는 북한 정권은 오히려 폼페오 장관의 제의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비핵화와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현 상황에선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최근 미국의 대규모 민간 지원에 관심이 없다며 자본주의 체제와 문화를 거의 날마다 비난하는 북한 관영 매체들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선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연계하거나 미북 정상회담에서 함께 제기하는 데 대해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5일 상원청문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인권 등 다른 사안을 의제에 담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I really think it would be a mistake to overload the agenda as you mentioned there are human rights. What are you going to do?
미북 정상회담에 너무 많은 의제를 담으면 실책이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해 온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은 이날 인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상회담에서 인권을 제기하는 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하면 실패를 위해 회담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actual steps on human rights, treating their people better would actually be a very important indicator of whether this regime is not going.
인권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북한 정권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에도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끝내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도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과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자들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독재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도 우선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서 후퇴해 북한 정권이 불편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VOA에 북한 정권의 대화 행보는 평화에 관한 게 아니라 제재 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진정성은 인권 개선을 통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not about peace. This is simply about appeasing the Kim regime.
미국이 최대의 경제 제재와 인권 압박 기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를 하지 않은 채 남북 경제 협력을 재개해 제재를 차단하며 기존의 반인도적 범죄를 지속할 것이란 겁니다. 미국 각계각층의 50여 명의 대표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환을 보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과 종교 자유 문제를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들도 별도로 공개 소환을 백악관에 보내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힌 이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사실상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명의 백악관 고위 관련은 이와 관련해 A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인권 문제보다 미국 국민의 이익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리는 북한이 비핵화하면 대대적인 외국 투자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돕고 민주주의와 개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도 본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중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난 2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VOA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열중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아마도 이 시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관리는 당시 공석 중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적임자를 빨리 찾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지만 특사 자리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지난해 1월에 떠난 후 17개월째 공석입니다. VOA 뉴스 김용곤입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6개 나라 해안경비대가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모여 테러 상황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정치 상황보다는 인명이 우선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에서 함지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훈련 시작을 알리는 지휘관의 외침이 울리자 테러범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배 위에서 바다를 향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피랍된 선박 주변으로 한국 해경의 헬리콥터와 방탄 보트가 모여들자 저격수의 사격을 받은 테러범들이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한국 해경의 헬리콥터가 한미 윗부분에 도착했고 로프를 탄 대원들이 배 위로 안착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기가 그려진 헬리콥터도 같은 위치에 러시아 대원들을 차례로 내리면서 한국과 러시아 대원들은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7일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열린 북태평양 해상 치안기관 6개국 합동훈련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각국 해안경비대와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연례 훈련으로 이날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여객선이 테러범들에게 피랍된 상황을 가정해 펼쳐졌습니다. 테러범들이 진압된 뒤에는 각 나라의 함정들이 물에 빠진 승객을 구조하고 불이 붙은 피랍 선박의 화재 진압에 함께 나섰습니다. 훈련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 해안경비대의 리차드 마우리 대령은 바다라는 특수성이 각 나라들의 협력 관계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This forum focuses on operational matters and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re are geopolitical issues that that can separate us, we choose not to focus on those issues. We focus on the
국경이 분명하게 그어진 육지와 달리 경계선이 모호한 바다에선 함께 구조 활동에 나서야 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들의 어선을 단속해야 할 일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례 합동훈련은 각 나라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영내 정치적 문제보단 서로 연결하고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운영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 해안경비대는 러시아인은 물론 중국인과 한국인, 일본인 등 어떤 누구라도 같은 해양인이라는 생각 아래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마우리 대령은 강조했습니다.
We all come together when it comes to responding at sea because we're all mariners and we take care of the sea. The US Coast Guard.
마우리 대령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운용 중인 미 해안경비대 함정에는 중국인 경비대원들이 탑승해 함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러시아와 국가 차원에서 협력하는 분야는 우주 그리고 해안경비가 사실상 유일하다는 러시아 측 인사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국 해경특공대의 한 대원도 연합훈련만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작전팀과 중국 작전팀과 공조훈련을 통해 각 연합국가 간 달린 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또한 저희 해경특공대 전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날 훈련은 평온한 날씨에서 시작됐지만 훈련 중반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해무가 심해지고 파고가 높아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다에 뛰어든 일부 훈련 참가자들이 구조선에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헬리콥터가 해무에 가려 바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경민 한국해양경찰청장은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훈련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장에선 기상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사태에 잘 대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산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유럽연합이 미국의 철광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에 들어가는 미국산 청바지와 오토바이 등 연 33억 달러 물품에 최고 25% 세금이 붙습니다. 또 중국 주재 미국 외교 인력이 이상한 소리에 노출돼서 건강 이상으로 귀국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범죄로 수감 중이던 죄수 한 명을 어제 사면했는데요. 이를 두고 대통령 사면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 미국산 수입품에 이제 다시 관세를 매기는군요.
네, 리바이스 청바지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각종 오락용품과 버번 위스키, 그리고 오렌지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에 다음 달부터 신규 수입 관세를 매긴다라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앞서 몇 차례 예고했던 내용인데요. 당초 연 16억 달러 정도로 알려졌던 대상 물품 규모가 두 배 이상인 33억 달러, 28억 유로로 확정됐습니다.
네. 세율이 25%까지나 된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품목 중에서 이 카드 놀이 할 때 쓰는 카드에만 10%가 붙고요.
네.
나머지 품목에는 25%가 부과됩니다. 물건 값의 4분의 1이 세금으로 추가되는 건데요.
그렇네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결정에 응당한 조치를 내놓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미국이 이유산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매기는 걸 말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의 신규 관세를 발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일시 유예시켜줬다가 이달부터 유예 기간이 끝나서 전면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극력 반발해온 이유가 미국산 제품의 관세로 보복하는 건데요.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가 세 가지 대응책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보복 조치가 더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EU는 지난 1일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는데요. WTO에서 만족할 만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연 40억 5천만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길 예정입니다. 주방용 종이 수건, 코르덴 바지, 자개 그릇들을 비롯한 160개 품목에서 10%에서 최고 50%에 이르는 관세가 추가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긴급 제한하는 이 세이프가드 발동까지 이 EU 당국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33억 달러 이어서 42억 달러 제품에 새로 관세를 매길 수도 있는 건데 미국과 지금 유럽연합과의 교역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매년 미국과 EU가 사고 파는 상품과 용역을 합쳐서요.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일단 이번에 관세를 새로 매기는 규모를 따지면은 수십억 달러라서 얼마 안 되는 비율이긴 한데요.
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 사이 대서양 무역 전쟁의 신호탄이다라고 CNN 머니를 비롯한 주요 경제 매체들이 짚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관세와 보복 관세 외에도 무역 전쟁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걱정해야 될 일이 또 있다는 건데요.
네, EU가 미국 첨단 기술 기업에 100억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인데요.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미국 회사 구글이 EU 업체들과 계약하면서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 플레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네.
EU 당국이 조만간 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구글 매출 10%인 최고 110억 달러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라고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철강 관세에 보복 조치로 대응하는 나라가 유럽연합만이 아니라고요?
네, 멕시코와 캐나다도 잇따라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5일 미국산 철강이 25%, 위스키, 치즈와 돼지고기 등 농산물의 20%에서 25%까지 신규 관세를 매긴다고 밝혔고요. 캐나다는 이보다 먼저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다음 달부터 보복 관세를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또한 미국산 맥주와 위스키, 화장지 등에도 새로운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주재하는 미국의 외교 인력이 건강 이상으로 귀국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광저우 주재 미국 총영사관 직원 2명이 원인 불명의 뇌 손상을 입어서 귀국시켰다라고 미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네.
미중 외교 관계에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서 뉴욕타임즈와 CNN, 영국신문, 가디언 그리고 중국어권 매체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 말에 같은 총영사관 소속 외교관도 이상한 소리에 시달리다가 가벼운 뇌손상 증세가 확인돼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광저우 총영사관 근무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예, 어제 미국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인 광저우 총영사관 보안기술 책임자 마크 렌즈 씨가요.
네.
지난해부터 집안에서 서너 번 이상한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네네.
그 뒤에 두통과 불면증, 메스꺼움에 시달렸다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습니다. 이 렌즈 씨가 살던 곳은 먼저 귀국한 외교관이 머물던 광저우 캔턴 플레이스 고층 아파트였는데요.
네.
이들은 이상한 소리에 대해서 모호하지만 비정상적이고 압박감을 주는 소리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 때문에 뇌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당사자들의 증언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뇌 손상 증세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의료진을 긴급 파견해서 170여 명 현지 근무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해외 근무 중인 미 미국 공무원과 가족들의 원인 불명 건강 손상을 다룰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외교 책임자들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고요.
네. 광저우에서 첫 귀국자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23일에요. 워싱턴을 방문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이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왕 부장은 사건 진상조사에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다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네. 중국뿐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일도 있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쿠바에서인데요. 지난해 8월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근무자들이 심각한 청력 손상을 입었다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이 정상인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그 음역 밖의 소리를 내는 고급 장비에 노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부 매체에서는 이 누군가 음파 무기를 설치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이 일로 미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아바나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과 가족 모두 귀국하도록 지시했고 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워싱턴 DC 주재 쿠바 외교관들을 추방했는데요. 렉스 틸러슨 당시 미 국무장관은 이 미국 외교 인력이 쿠바에서 표적 공격을 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네.
이후 미 연방수사국이 현지에 조사단을 보내는 등 몇 달에 걸쳐서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공격당한 증거를 찾지 못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쿠바 정부도요, 미국 외교 인력을 위해를 가한 일이 없다면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네, 쿠바에서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그 비슷한 사건이 중국에서도 이어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우려를 전달받은 뒤에 미국 외교 인력에 이 음향 기기를 사용하려 한 기관이나 개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사건으로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뉴욕타임즈는요.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이 북한 비핵화와 통상 문제로 긴장이 이어지는 미중 관계가 크게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입니다. 백악관에서 눈길을 끄는 발표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여자 죄수 앨리스 마리 존슨 씨를 6일 감형했습니다. 이 존슨 씨는 이미 20년 넘게 복역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감형 조처로 이날 풀려났습니다.
네. 자, 최근 언론 보도에도 오르내린 적이 있는 인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명한 방송인인 킴 카다시안 오웨스트 씨가 최근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 존슨 씨를 사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저지른 범죄에 비교해서 과도한 형을 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안에서는 사법개혁 노력의 하나로 과도한 처벌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 웨스트 씨도 이런 노력에 동참해서 존슨 씨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던 겁니다.
네. 자, 풀려난 존슨 씨는 어떤 죄를 짓고 있길래 종신형을 받았을까요?
예, 존슨 씨는 마약 밀매 조직에 가담해서요. 이 텍사스 휴스턴에서 테네시 멤피스로 마약 코카인을 운반하고 조직 연락책으로 활동하면서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지난 1993년에 체포됐습니다.
네.
이후 존슨 씨가 이 재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1996년부터 앨라베마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범죄는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존슨 씨 사면 요청은 전임 행정부에도 올라갔었는데요.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요청을 거부했었습니다.
네. 백악관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겠는데요?
예, 성명이 나왔는데요. 예, 성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지만 사회에 진 빚을 갚고 교도소에서 갱생의 길을 걸은 사람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카다시안 웨스트 씨 쪽 어떤 반응입니까?
네, 웨스트 씨는 6일 인터넷 트위터에 가장 좋은 소식이 나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사위 자레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트 씨는 또 존슨 씨 감형과 석방이 감동적이라면서 존슨 씨 같이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권단체들에서는 아무래도 환영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ACLU는요, 존슨 씨 감형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ACLU는 그러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과도한 형을 받고 복역 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들의 사면이나 감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존슨 씨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사면해 준 사람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작가 겸 영화감독 디네시 디수자 씨를 사면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이 로드 블라고 예비치 전 일리노이주 주지사와 이 허위 증언으로 징역을 살았던 마사 스튜어 씨에 대한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블라고 예비치 전 주지사 부패 혐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 공석이 된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직 임명과 관련해서 매관 매직 혐의로 네. 14년 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과도한 처벌을 받고 사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블라고예비치 씨나 스튜어트 씨 같은 유명인들의 사면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고 중강지역에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 28도. 남포와 신의주의 아침 기온은 17도, 낮에는 27도입니다. 중강 아침 기온 14도, 낮에는 25도. 강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 27도. 개성도 아침에는 16도, 낮에 27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2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이 끼고 해산, 청진, 선봉, 삼전 지역에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8도. 풍산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1도. 원산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9도. 청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0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해상도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m, 서해 북부 해상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6월 7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발라크리슈난 외무장관은 오늘 평양에 도착한 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경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평양행 고려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의 초청으로 이틀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중인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내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앞서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지난 5일 미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이상의 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어제 기자들에게 핵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서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만남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한 번 이상의 회담이나 한 번 이상의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CNN 방송도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열리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잘 진행될 경우 경우 이튿날까지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다음 날인 13일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미 정부 관리들이 회담이 이틀째 계속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워뒀다고 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이런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오늘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OSJD는 중국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몽골 종단철도 등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지만 다른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로 가입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등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납니다. 아베 총리는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일본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을 제한하는 데 진전을 보기를 원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접근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일치하기를 희망한다고 아베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한 이후 아베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중국 광저우 주재 미국 영사관 일부 직원들이 또 청각 이상 증세로 미국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청각 이상을 호소한 많은 미국인들이 추가 검사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영사관 관계자들은 현재 국무부 의료팀으로부터 정밀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광저우 미국 총영사관 직원 한 명은 지난달 비정상적인 소리와 압력 감지 증상을 호소한 뒤 미국에서 가벼운 뇌 손상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5일 성명에서 광저우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의 경우 증상이 지난해 쿠바에서 미국인 24명이 겪었던 것과 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이 연례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F-16 등 각종 전투기와 미국산 패트리엇 등 방공미사일이 동원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타이완군의 전투력은 국가 안보를 보장한다며 이것은 사회 번영의 기초이자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의 훈련 참관에는 아프리카의 마지막 남은 타이완 수교국인 스와질란드의 옴스와티 3세 국왕도 동행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내에서 난민을 태우고 예멘으로 향하던 밀항선이 전복돼 적어도 46명이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배에는 예멘 등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에티오피아인 100여 명이 타고 있었고 현재 1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